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장, 7장을 이렇게 같이 보았어요. 우리의 6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준비해서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중요한 말씀만 하신다 그랬어요. 6장 11절에서 13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순종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건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정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제가 그 히람이라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방족 속에서 지냈고 어머니가 혼자 되셨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환경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의 삶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절대 쉽지 않은 생애였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전의 최고의 기술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8장에 와서는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됐어요. 성전 건축이 다 되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지도자가 돼서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위인됨을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북한이 전 세계 이슈죠. 미국의 모든 뉴스도 맨 처음에 북한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도자가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들이 뭐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퍼레이드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 하는 거죠. 내실이 없죠. 대부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나 이제 힘 있다. 내가 힘을 가졌다.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솔로몬이 한 일은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해놓고 제일 중요한 것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이 메고 가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목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수가 얼마인지 세기가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영화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법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다가 놓는데 그 장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서서 다 지켜보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열왕기 상하가 후대의 기록이 됐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록될 정도로 역사에도 남았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기억에 남아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가 들어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행사를 하였다. 그런 것들을 자기들 생애에도 기억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 봉헌식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절기가 언제냐면 여기 2절에 보면 7월 절기. 7월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인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할 때고 그 초막절에 뭘 했냐면 성경,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초막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절기 때 맞춰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기념으로 남게. 그러면서 이 성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구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 율법이 있었어요. 원래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이 참 지도자는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가 같이 있었고 이 법궤가 뭐예요? 두 돌판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돌판만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왜일까? 근데 이유는 잘 모르고 학자들 견해에는 아마 유실되지 않았나. 이 법궤가 계속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죠.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게 되죠. 혹시 그 과정에서 유실되지 않았겠는가. 약 500년 동안에 그런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500년 동안에 그것이 유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아무튼 이 두 돌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절, 1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장면도 기가 막힌 장면이죠. 괴를 놓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대충 억지로 뭐 그런 분위기겠어요? 아니면 아주 감격스럽게 하는 거겠어요? 감격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준비와 정성이 정말로 대단히 잘 준비되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더니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은 인간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엎드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한번 체험하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 그들이 거해지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게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실감하는 거예요. 그럼 부흥은 막 뭐가 흥분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이 한번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감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한번 실감이 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오죠. 정말로 큰 변화가 옵니다. 큰 은혜를 한번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하면.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인간의 죄악됨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경외함이 그의 생애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뭐 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대면함 한 번이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자원이 된다라는 거죠. 영적 자원이. 아마 많은 우리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그전에 선배님 우리 어른들 세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세요. 큰 경험들이. 그게 이게 일생을 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게 하고. 뭐 잠깐 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막 뭐 잠깐 그랬다가 또 금방 또 식었고 막 이렇게 양은 냄비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죠.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들, 정말 깊은 만남들, 인격적 만남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1대1로 이렇게 독대하는 것 같은 그런 실감들을 한 번씩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가고 그리고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은 삶의 영역에서 아주 지혜로움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이런 영광스러움을 한번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12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 이스라엘은 온 회중에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을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하나님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예,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성전 건축의 의의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이다. 즉 이 일은 나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나는 한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겸손하게 정직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좋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분들의 기도 가운데 아주 참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선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그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게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군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솔로몬 기도입니다. 이 기도 너무 훌륭한 기도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도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핵심이 있어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 기도를 하느냐, 어떤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에 계시옵소서. 항상 그 전에 계시니까 그 전에 오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시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뭔 일을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서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제일 시작이 뭐냐 하면 사하여 주옵소서 얘기를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죄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죄인에 대한 고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왔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가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하게 법궤를 나르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고 일반 성도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인식되어지는 것이 죄인됨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다라는 얘기죠. 그게 참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나 정말 나 거짓말 안 했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맹세하고 시시비가 붙었을 때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분간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옳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적 위기, 어떤 적국이 왔을 때,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 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떤 자연 재앙이 있었을 때, 모든 천재지변과 어떤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38절에 보면 한 사람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달았다 그래요. 재앙을 깨달았어요. 왜 재앙이 왔는지 깨닫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왔는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즉 재앙이 왜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사해 주옵소서. 그냥 단순하게 전쟁에서 이기게 없어서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기업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관계를 놓고 기도를 해라. 먼저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41절 42절도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왔어요. 그래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선교적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이 성전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참 솔로몬이 이런 선교적 기도를 해요. 멋있는 기도입니다. 굉장한 그런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신실하다.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나도 그럼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그게 성전의 존재 의미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가 가서 이방 사람들 끌어다가 기도시키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 저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도 못했던 사람들, 율법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자 와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참 정말 아주 위대한 기도의 한토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하나님 앞에 그 적군 어떤 역사적인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47절에도 보면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견하고 하는 기도 같아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당시에는 절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 때였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포로가 되어서 역사를 퇴고하면서 이 열왕기상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앞을 예견하고 한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못 섬겨서 혹 포로로 잡혀갔어도 이 전을 향하여 옛날에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루에 세 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그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이 백성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되돌려 보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하죠. 특히 우리 민족 가운데 필요하죠.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죠. 좀 악한 세력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을 돌리소서, 돌이키소서, 회복시키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 되돌려주시고 예배하는 땅으로 되돌려주셔서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그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때예요. 그냥 이 위험을 하나님 막아주소서 저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소서 이것도 표면적 기도지만 더 깊은 기도는 정말 하나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그 땅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교회들의 그 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수많은 이북의 교회들, 세워졌던 교회들, 선교사님들이 뿌렸던 그 귀한 씨앗들, 복음의 열매들,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돌이키소서.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죠.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락 때문에 하나님 망각했습니다. 같은 민족의 아픔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나만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 우리 참 그래도 편하게 힘들지만 이민 생활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잊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의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너무 많이 잊지는 않았나 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지금은 이 민족이 그냥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다. 전쟁이 나니 안 나니 우리들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회개가 있나 없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전쟁이 안 나면 계속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한은 지금 평안하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냐고. 전쟁 안 나서 다행이다 이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키실 날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와야 되잖아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와야 되잖아요. 우린 막 뭐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사실 해보게 되는데 일단 그냥 불쌍하잖아요. 안타깝고.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 예수도 못 믿고 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 십자가 부활의 복음조차 들을 기회가 아예 철저하게 막혀있는 참 정말 그 불쌍한 우리 같은 언어를 쓴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 그럼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필요해서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소망을 간절히 갖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나서 54절부터 보면 이제 백성들을 향했어요. 5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22절에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서서 손을 들고 했어요. 근데 끝날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봐도 야, 이것도 참 은혜다. 손을 들고 막 감격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앉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뭐 무릎 꿇고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하다가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서서 뭐 찬양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조용히 앉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마음의 자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모습이에요. 요즘에 무릎 꿇음이 훈련이 안 돼서 우리가 무릎을 이제 잘 못 꿇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 의자가 없을 때는 무릎을 참 잘 꿇었었던 것 같아요. 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매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딱 무릎 꿇고 해야 된다. 그 무릎 꿇고.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마음가짐과 자세와 폼을 이렇게 잘 갖췄는데 지금은 너무 자세들이 좀 흐트러져 있지 않나. 내용이 있으면 폼도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폼이 있는 거예요. 그 폼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해요.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자세를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왕이 손을 들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무릎 꿇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볼 때 참 은혜가 되죠. 아, 우리 왕보다 높은 왕이 계시구나. 그냥 시청각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왕이 무릎을 꿇는데 우리가 안 꿇고 견디겠어요? 다 꿇어야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한 장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55절부터 우리 마지막 66절까지 한 절씩 함께 보겠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상을 드리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 노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 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합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66절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늘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서 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을 즐겁게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죠. 천국이 그런 곳일 겁니다. 그 은혜를 이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